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점 업계에 핸드셀링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서점 직원이 손님이 읽고 싶을 만한 책을 짐작해서 찾아서 건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핸드셀링은 아무 서점에서나 가능하지는 않겠죠. 책을 잘 아는 친절한 직원이 있고 또 그 직원이 손님과 교감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미국 뉴욕의 90년 명성을 가진 헌책방 스트랜드가 대표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이 헌책방은 1970년대 이후로 줄곧 직원을 뽑을 때 문화 퀴즈를 내서 맞춘 직원들을 직원으로 뽑았다네요. 그래서 이곳 직원들은 책에 대한 조예가 또 남다른 것으로 유명한데, 하지만 책을 찾는 손님들은 그 직원들이 본인들에게 딱 맞는 책을 골라줘서라기보다도 손님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취향을 물어주고 또 그리고 책을 골라주는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곳을 자주 찾는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독립서점 중에서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던 서점 하나가 문을 연 지 5년 만에 매물로 등장하면서 서점 업계에서는 역시 독립서점은 역부족인가 하는 우려감도 일었는데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은 할인율 그리고 총알 배송이 강점이라지만 이 핸드셀링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는 일만큼은 그래도 동네 책방, 독립서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뉴욕의 스트랜드라는 서점도 그 특별함 하나로 90년의 명성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예, 일요일입니다. 신흥국들 중에 금융시장이 요즘 유독 불안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터키입니다.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과도 이게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그 나라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 터키란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은 이 산업의 경쟁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또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식은 몹시 부정적이기도 한데요.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지 오늘 게임업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7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금융 환경을 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그 나라만의 경제적 속사정도 함께 들여다보는 글로벌 금융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금융 탐방기의 저자 하나금융투자 해외금융팀의 윤민혁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 또 그 나라의 풍습이 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재밌는 얘기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도 하나 찍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와서요. 얼마 전에 편집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갔었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네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네. 예. 글로벌 금융 탐방기 혹은 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알겠어요. 있으니 네,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얼마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육 팀장께서는 하시는 업무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해외에 팔고 뭐 해외 채권 우리나라에 다시 사오고 뭐 이런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채권 장사?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채권이 요즘엔 밖에 잘 팔려요? 우리나라 채권이라면 어떤 거죠?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랑요. 예.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 안정화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돈 좀 빌립시다 하는 그 차용증?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건 원화 채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요즘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약 2.5%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매년 2.5% 이자를 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아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주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과 연금에서 사고 있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신용 등급이 A2개인 AA인데
예.
금리가 더 좋습니다.
이자를 높게 준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국은 1.3%, 프랑스 0.7% 주는데
똑같이 AA인데
그렇죠.
예.
한국은 2.5% 주니까 더 좋아하고 있고
그들은 더 좋아하는데 이자 주는 우리는 억울하네요. 왜 많이 줘요? 같은 신용 등급인데 같은 신용 등급이라도
네네.
이자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기준 금리도 다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 차이도 나기도 하고 경제 성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환율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한국의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이어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뭐 브라질 채권이나 터키 채권 살 때 제일 걱정하는 건
네네.
부도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라면 그것보다는 그 나라 돈 가치가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인데.
그렇죠.
그런 걱정이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채권 갖고 와서 국내에 팔기도 하시는 일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사달라는 그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쪽에서는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나라 정부가 발행한 18%짜리 채권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나라 채권이 연 18% 이자 주는데
네네.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한 3% 나가고
네네네.
뭐 어느 나라 채권이 18%나 줘요? 연?
오늘 함께 탐방해볼 나라인데요. 맛있는 케밥과 환상적인 관광지를 가진 나라. 한때 유럽이 들어와 했던 대제국 오스만 투르크의 후손이자 아랍 세계의 큰 형을 자처하는 나라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채권이 요즘 연 18%나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터키 돈으로 바꿔서 터키 국채를 사면 1년에 이자가 180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 5년, 길면 6년 넣어놓으면 원금이 돌아오네요.
그렇죠.
아니, 국채면 나라에서 돈 빌릴 때 연 18%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연 18%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인데요.
예.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터키의 기준금리는 8%였습니다.
예.
그런데 터키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해외에서 다 빼내가고 있으니까 즉 리라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리라의 가치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약 20% 정도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에 터키 채권 들고 있던 분은 돈 가치가 떨어져서 20% 손해봤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금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리라 가치 떨어지니까 물론 터키의 수출품의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터키로 놀러 온 관광객분들은
관광하기 좋겠네요.
네, 더 저렴한 가격에 관광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지만 반대로 터키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입해오는 물건의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저 90년대 말 외환위기 IMF 그렇죠. 외환위기 때
네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돈 가치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환율이 뭐 1200원 뭐 1100원 하다가 거의 2000원까지 뛰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자율도 많이 올랐고 그때 그 느낌이 터키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 중앙은행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 터키 리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17.75%까지 올린 것입니다.
요거는 왠지 알겠어요. 연 18% 이자를 주더라도 터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니 터키의 돈 가치가 앞으로 떨어지면 기껏 이자 받아도 그 나라 돈을 들고 있는데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마치 아이스크림 더운 날씨에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녹아버릴 거 아니냐 그
맞습니다.
말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18% 이자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1년에 18% 이자를 주면 이게 뭡니까? 잠깐만. 3년 갖고 있다고 치면 한 54%?
네네 맞아요.
그 정도 이자가 들어오니
네네.
100만 원 맡겨놓으면 54만 원이 이자니까
네.
원금이 그때 100만 원 맡겼는데 100만 원 맡긴 원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네.
이자 54만 원을 더하면
네.
거의 한 104만 원을 찾는 거니까
네.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물론 기회비용 생각하면 아쉬운 투자이긴 하나
그렇죠.
지금부터 터키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해볼 만한 투자 같은데.
네. 그래서 매수하신 것이었고요.
예.
근데 조달 비용이 한국에서 3%였는데
예.
18%짜리 투자하는 거 보니까 한 15% 정도의 그런 차익을 보는 것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마이너스 46% 났습니다. 환율로만.
잠깐만요. 3년 전에 터키 돈 가치에 비해서
지금의 터키 돈 가치는?
터키 돈 가치는 마이너스 46%다?
네네.
그 말은 거의 반토막 났다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애매하네요. 이거 반토막 난 상태에서 설마 또 반토막이 나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네.
반토막은 쉽게 나는 나라 돈이네. 네네. 라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허허.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치, 아무도 알 수 없죠.
알면 다 하겠죠. 어느 쪽이든.
네네.
터키는 일단은 뭐 역사를 좀 돌이켜볼까요? 그 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그 나라 네네.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 수는 있을 테니까. 터키는 그 나라 돈에 그려져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나라 역사가 대충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터키에는 그 나라 돈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여담입니다만 화폐에 모두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나라는 약 15개국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네네.
아, 한 사람 얼굴만 계속?
네네. 쭉 이렇게. 한 나라, 한 얼굴로 쭉 깐 나라가 한 15개국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네. 예.
이 중에 왕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은 중국에서는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 베트남은 베트남을 통일시킨 호치민. 그다음에 인도는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킨 간디가 예. 모든 화폐에 등장하는데요.
깔고 있고.
네네. 터키에서는 아타튀르크니까 아타튀르크가 어떤 인물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영웅이겠네요.
그렇죠. 영웅 예. 중에 영웅인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아, 저분을 돈에 넣는 건 오케이.
네네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해가지고 모조리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영토를 잃고 엄청난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고 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주 큰 피를 입었는데 이렇게 힘든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옆 나라인 숙적 그리스가 옛날에 원수를 갚겠다고 쳐들어와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언제쯤이에요?
192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한 100년
네네네.
정도?
예. 그래서 거의 패망할 뻔했는데 아타튀르크가 극적으로 그리스를 물리쳐서 조국을 패망으로부터 구출해냈고요.
아.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조국을 건설하겠다고 지금의 터키 공화국을 세운 것인데요.
전쟁 영웅이자.
네네. 전쟁에서 예.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아랍 문자 대신에 새로운 터키식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랍 문자는 터키어와 달라가지고 배우기 네. 어려워서 문맹률이 무려 93%였습니다.
터키 글자는 좀 쉬워요?
알파벳이어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터키의 문맹률은 아랍권 중에서 제일 낮은 5%에 불과 정도로 아주 좋은 상태가 됐고
그 배우기 쉬운 글자인가 봐요.
네, 배우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권익을 높여준 것인데 일부 다처제 금지, 여성의 이혼 허용, 그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교육도 받게 해주고
네.
선거권까지도 여성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100년 전에 아타튀르크가 이것을 실천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종교를 과학과 지식으로 대체하고 더 이상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시켰는데요.
네.
즉 아타튀르크는 기존의 오스만 제국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문명과 과학 그리고 이성을 추구한 나라로 터키를 바꾸려고 했고 그러한 것이 지금의 터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지요?
네, 맞아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리를 했는데요.
네.
총리가 더 이상 연임이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고 또 대통령도 연한이 있으니까 또 법 바꿔가지고 최장 2033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오호.
어떻게 보면은 독재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15년 했고.
네. 앞으로도 한 15년 할 거고.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 먹었다고 표현을 할 텐데.
그렇죠. 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꽤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2001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가지고 2000년대 세계에서 10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되었고요.
네.
덕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임한 2003년 이래로 주가가 9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종교인데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에르도안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 100년 전에 아타튀르크가 그 세속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종교가 너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막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되돌리면서 향수를 자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속주의를 따르는 고위 관료들을 다 좌천시켰고
네.
옛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을 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열기도 하고
다시 종교의 힘을 좀 네네. 부활시키는
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뭐 애정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뭐 밤 늦게는 술 못 팔게 하는 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겠군요.
그렇죠. 좋아하는
그래 좀 이런 면도 좀 있어야지 그동안 너무 좀 그랬어 이런
네, 맞아요.
이게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오히려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오랜 집권으로 집권층에 부정부패가 많이 있고 그동안 세속주의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반감하는 그런 엘리트 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간 언론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터키였습니다. 2위가 중국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세속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군부에서 2016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는데 결국에 빠르게 진압이 돼가지고 실패를 했고 또 이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숙청이 당해가지고 현재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 쪽에서는 2000년에 구제금융 받았는데도
네.
에르도안 재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네네.
그 이후에.
네네.
요즘은 왜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자신의 색깔을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다가 점점 자신의 색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터키는 그 경제 개발을 부동산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건설 업종으로 많이 밀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것으로 약발이 좀 안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일단 터키는 육지 혹은 바다를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13개 나라가 됩니다.
야, 교통의 요지죠.
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약 3분의 1 정도는 모두 다 터키랑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옆 나라에서 전쟁 벌어지면 잠깐 그쵸. 터키 공항 좀 쓰자
그쵸.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네.
군사비도 터키는 GDP 대비 약 2.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이 쓰고 있는 GDP 비율과 같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 경제에서 외국 자본의 그런 의존도가 심한데요. 터키 저축률은 13%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35% 정도 되고요.
그 말은 네. 돈을 좀 쓰려고 하면 항상 외국에서 돈 빌려와야
그렇습니다.
된다. 기업이든
맞습니다.
정부든.
맞아요. 그래서 물론 뭐 터키인들의 월급이 많지 않아서일 수 있겠지만은
예.
터키인들이 기본적으로 금을 더 좋아해가지고 저축보다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은행에다 안 넣고?
네네.
왜 그렇죠? 이자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난을 갈 때, 짐을 쌀 때.
아, 그렇지.
네.
집에 내 손 가까운데 금 항상 그쵸, 있어야 마음이 편해.
또 전쟁하다 보면 물자가 부족하니까, 뭐 물자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예.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선호했던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겠네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터키 리라와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터키에서 금 들고 있는 사람은 금값은 매일 올라가네? 이제 그쵸. 이런 느낌을 갖는 그쵸. 거와 똑같군요.
네.
그러다 보면 저축을 더 안 하고, 금만 그쵸. 갖고 있고,
네.
은행 가면 돈이 없으니,
해외에서 빌리고.
그러면 항상 외국에서 어떻게 터키를 바라보냐, 돈을 빼냐 안 빼냐에 따라서
그쵸.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네네.
그러네. 오늘은 터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럼 이 터키의 18%짜리 채권은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해외금융팀 윤민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